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는요 그냥 나오기보다는 사실은 달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의 역사와 역사의 발전과 그 다음에 문화의 발전은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날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요단강 도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지위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군대의 장관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적은 있었지만요, 거기에 이제 군대의 장관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종이었지만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부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리 그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요, 그는 아직까지는 백성들에게 검증을 받았던 지도자는 아니었죠. 그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불안한 감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도강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요단강 그 도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에게는 지금 요단강물이 범람해갖고, 요단강이 이제 언덕 밑에 있는 강인데 그 언덕의 위에까지 물이 찬 거를 보면은 요단강 도강은 그렇게 쉬운 도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물살이 세고 그 다음에 강폭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그 깊이를 고려해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야 되나 아마도 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물은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면은 여리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냉정한 현실 앞에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요, 아마 그 당시에 이들의 눈앞이 깜깜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운이 쫙 빠지고 이거 힘들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난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항상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현실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남에게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하는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지만요,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나 자신이 부딪혔을 때에 저희는 남에게 하는 일은, 남에게 권면하는 말은 되게 쉽지만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는 과연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그 냉정한 현실 앞에서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그 시점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 정말 너무너무 냉정한 현실, 그 다음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쉽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에 지금 모아놓으셨냐면은 요단 강가에다가 모아놓으시고 거기에서 3일을 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을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유숙하게 하셨다. 이 3일 동안 강가에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그냥 건너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3일 동안 이들을 요단 강가에까지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이제 도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졌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 강물이 언덕에까지 범람하게 되고 물살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들을 이들이 이제 목격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일 동안의 기간을 주신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는 3일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뭐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3일 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날들 중에 또 3일이 더해지는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는요, 3일이라는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의 3일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문제 앞에 나 서게 하셨다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속에 3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강 준비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만약에 3일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요, 정말 물결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참 바람이 불어서 참 이 건너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이라는 기간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앞에서 너는 이제부터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는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은 지금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안에서 상당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태의 양란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위로 뜨면 되는데 공중부양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하셨던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미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능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준비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동안에도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라고 3일의 기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천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뒤따라가는 그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그 2천 규빗이라는 그 거리는 한 98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물론 뭐 말씀을 따라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씀 뭐냐면은 언약궤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월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늘 누군가를 추월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분들 아닙니까? 뭐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올 때 제가 16살 때 이민을 왔으니까 뭐 미국 사회에도 많은 경쟁이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직까지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시도 치르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부터 아마 시험을 치러서 중학을 들어가시고 또 고등학교를 가시면서 또 시험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이고 또 대학을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르고 정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치열한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참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월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느긋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조급해지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그 요단강을 도강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졌을 때에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그죠? 어떤 때 저를 바라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면 제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방지게 나서갖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 일은 내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5세 헤이디에서 은퇴하고 그 이후에는 저 중국이나 아니면은 인도 같은 데 가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그때는 몸으로 뛰는 일이 아니라 강의를 하면서 다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20년, 헤이디 선교의 현장에서 65세면 딱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5년 전에 심근경색이 와갖고 쓰러지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은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선교 활동 15년, 그 다음에 인도에서 5년이니까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아, 이제 내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정말 철든 좀 그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는 또 왜 그렇게 멀리 두면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98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말씀은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언약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도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도 도강하는데 아무리 빨리 건너가도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아 그냥 강을 건너갔구나 그 정도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강이 메말랐는데 그 강 바닥은 얼마나 질퍽거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요단강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강을 그냥 바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땅이 그냥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바닥이 질퍽거려갖고 못 가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강물이 말라붙은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들이 건너가게 됐는데요. 건너가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건너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리를 980m 정도 두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언약궤가 잘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예, 뭐, 그,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허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들하고 친한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사람을 좋아하면 믿음에서 견나갈 수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기회가 돼갖고 이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거기 가보면 데이케어 센터를 나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거려갖고 저는 싫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끼리 너무 친한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함께 신앙의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교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강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대감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정말 기이한 일이죠. 인간이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범람한 요단강, 물살이 센 그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인간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니까 아마도 두려움이 엄습할 만큼 강물이 범람하고요. 그 다음에 물결이 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주셨던 이유,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도강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들이 도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이한 일은 뭡니까?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범람한 요단강 물이 딱 끊겨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마른 땅이 길을 여셔서 그 강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제는 뭐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환란의 굳은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참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난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시를 음미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시 한 편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갖고 시를 이제 외우게 됐는데 그게 어떤 시냐면요. 이 파도라는 시였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그대여 몰아치는 파도의 뒷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대여 성난 파도의 뒷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대가 좋아서 달려가 만난 파도. 그대가 좋아서 달려가 만난 그 바다. 이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기까지는 그대여 몰아치는 성난 파도의 뒷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성난 파도가 당장 나의 삶을 다 뒤흔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그 바닷속에 깊이 빠져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놓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뭐 저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 환란의 비바람이 쳐오는 가운데도 이러한 시기를 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들은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엘샤다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운전을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하이웨이에서 앞에 가는 차가 사고가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사고를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병원을 방문해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아프신 분들을 방문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방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또 5년 전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는데요. 제가 야 이제 다 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 시차 적응하는데 딱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비행기 8번 탔는데요 이번에요. 이 3주 동안 비행기를 8번 타고 이 정말 아주 터프한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끈히 그냥 소화가 되고 돌아왔는데 보통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시차 적응하는데 이번에는 딱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갖고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요. 이틀 만에 시차가 극복된 거는 좀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야, 뭐 이틀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확 깨어나게 하시고 전혀 피로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다 낫구나.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아, 이제 또 선교를 할 때가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큽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나의 육신의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또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병원을 방문해 보면 많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병이 그냥 나는 그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제 병은 안 나았습니까? 제가 당뇨병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하기를 이렇게 쉬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는 것보다 생각이 됐어요. 25년이 됐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즉시 어떤 때는 고쳐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흑암의 권세가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이 상식화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이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죠. 이 요단 강물이 흐르는 상류 가운데 하나님이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류, 저 염해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물들이 다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요. 이 험한 요단 강물을 유유히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거는 험난한 길이죠. 예.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이들이 이제 가서 싸워야 될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430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신의 혁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글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혁명과 같은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원되어져서 이제 함께 참여되어진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당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정말 환난의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일꾼들을 보면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별로 고난이 별로 없는데요. 그럼 믿음이 작은 사람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구나. 그게 조상님들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기도였든지 아니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적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어떤 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시지만요. 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